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4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 이상 또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내용이 박윤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대로 잘 믿고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올바른 순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또 자신의 주장을 덧입힐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참 신앙인지 아니면 거짓 신앙인지가 나뉘게 됩니다.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은 우리의 삶의 기준 그리고 또 그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혀 다르게 이끌어갑니다. 이 같은 내용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대단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비탄한 탄식은 결국은 이 전쟁의 패전의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이 장로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힘이 있게 만들어서 너희 스스로가 너희의 승리와 안전을 확보하거나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한없이 연약하고 또 상대적인 면에서 적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붙들고 책임지고 나아가니 믿음으로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해내는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전쟁의 패배의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혀 없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전쟁의 패배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패배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생각한 패배의 원인을 스스로 해결할 비법을 강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전쟁에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한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는 행동이 아니라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은 미신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없이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그저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신적인 신앙을 넘어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신앙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의 결과는 전쟁에서 지고 또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엘리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이 모든 불행이라고 할 만한 일들에 대한 설명이 한 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저자는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영적으로 무능한 엘리를 치시는 것과 또 그의 두 아들에게 그들의 죄악에 상응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으로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혹독하리만큼 아주 비통하게 그리고 곧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을 심판만으로가 아니라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능한 엘리가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란 사무엘이 세워집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비탄한 한숨을 토해내지만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아들을 낳고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어주면서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말하며 진토에서 일으키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러한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시대, 그 시대 속의 사람들은 무너져가고 그리고 그 무너진 시대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을 자기 백성에게서 이루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바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두 가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풍성하고 영광에 가득 찬 약속의 말씀은 그저 너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세상 위에 군림하게 하여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부름받고 있지만 분별되고 구별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세상이 붙들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되신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가 만들어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쫓아 나아갈 때에 자신들의 생애가 부요하고 그리고 복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중요한 사실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내 소원을 만족해 하는 하나님으로 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내가 이 원인을 제공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마땅히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의도하는 대로 따라와 주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겠다는 것이죠. 이 언약궤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앞에서 증명해내시고 이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따라오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승리만 주면 된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승리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밖에는 이 하나님에게서 찾아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능력 있는 힘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 하나님을 우상의 범주 안에 가두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들이나 또 길에서 주운 나무나 돌에 형상을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신이라 부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땔감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덮게 하려고 그것으로 불을 피우기도 하고 또 배고프니까 그것으로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또 그 중에 남는 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상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라고 하는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적 권위와 능력을 내가 부여하고는 내가 부여한 그 신적 권위와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 그러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결국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앉히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십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고 제2계명에서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는 강력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맛보고 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의 개념과 의미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체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셨도다. 아멘. 시편 78편은 아삽의 교훈입니다. 무엇을 교훈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악의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자리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앞부분의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밝은 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어 마시게 하셨으며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도다.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어 나는 새들을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두 가지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탐욕을 부리는 대로 내어보려 두사 그들이 심판의 자리에 선 것이라고 하는 내용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주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히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큰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은 배반하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모습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겠느냐? 반석을 쳐서 물은 우리에게 주시지만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악의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동조함, 어느 정도의 동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이 의존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사실 이전까지는 제가 이해하는 의존도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훨씬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커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느 정도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주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이 고백에 합당한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원한 대로 먹을 것을 주어 그 먹을 것이 그들의 입에 아직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엎드려 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남아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받고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며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용서해 줄 거고 어차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한다면 잘 못해도 심판하시지 말고 좀 참아주시고 넘어가시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닫고 깨달은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받는 그 풍성한 부요한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으로 부름받은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넓혀놓은 이 자리에 나와 마음껏 자유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이 하나님께만 참 소망이 있음을 알 때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고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붙들고 우리가 붙든 그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나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 주님 품에 안기신 이경선 집사님이 해주신 그 간증과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붙들게 된 내용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투병하시면서 몸도 많이 약해지시고 또 많이 힘든 가운데 가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삶의 마지막이라는 생각들을 기도 가운데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게 주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러 갑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렸고 이제 천국으로 가서 행복합니다. 천국 가서 기다릴 테니 목사님 천국 오시면 뵐게요 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뚜렷하게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과 제가 나누었던 어떤 그 이야기들, 함께 기도했던 내용들을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 이 집사님이 제게 고백하셨던 내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넘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 또 육체의 고통이 심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투병하는 가운데에서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셨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서 끝까지 봉사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집사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마음 한켠에는 아픈 마음이 있고 안쓰러운 마음이 있고 애달픈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많이 웃으시고 우리를 되려 위로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이 주셨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렸고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며칠 동안 묵상을 하면서 신자가 해야 하는 담대한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고백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생고생하고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붙들고 있다면 바로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바로 여기가 천국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 영원한 소망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기쁜 은혜의 고백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집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그저 우리가 별 어려움 없이 잘 살고 내가 소원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좋고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래서 즐겁고 그런 것이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이유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으로 내게 위로가 되고 이 하나님이 거기에서 견디게 하시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이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만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입니다. 자, 이건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 참 많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이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복, 그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든, 모든 자리에서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내게 소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내가 붙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그분의 설교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프지 않고 끝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평안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고 미신적인 신앙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불신앙이라 여기고 심판하셨다는 사실들을 엄중하게 돌아보고, 내가 바라보고 만나고 있는 하나님, 이미 내 삶에 참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게 하신 것, 누리게 하신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르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모든 날들 속에 감사할 것이 있을 때에는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때로 후회와 아픔과 실망과 실패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은혜를 담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알아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세워나가는 그 자리에서 참된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에 우리를 작정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애에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시험이 있고 유혹을 받아 이 하나님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탄식과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위로로 삼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러한 우리의 불신앙을 깨뜨리시고 다시금 주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부르셨으니 참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